우리가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그러나 사실은 참된 임금이 아니고 참된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 그들이 현혹하면서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물리치신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모든 창조된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것이기에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경배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삶이요, 복된 삶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것은 뭐죠? 내 것은 뭐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삶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성도님 삶의 모든 것은 다 성도님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시면은요. 아, 내가 그건 책임질 수 있지.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 스케일이 너무도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 다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이건 답은 너무도 명확하게 있는데 세상은 이 답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버리고 그래도 내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유혹과 거짓말을 증폭시키는 게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행복한 선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매우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의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 그 복된 길을 택한 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한 자들이 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야기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물론 아담과 이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대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경우 이 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잠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이 사람의 불순종에 아담과 이브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4장의 그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반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여유롭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곡식보다는 기름기를 좋아하시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해서 뭐 이거 아닙니다. 네. 그럼 뭘까요? 여기에 무슨 뭐 형태가 있나요? 이렇게 예쁜 그릇에 아벨은 바치는데 가인은 그냥 갖다 줘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여 전능자시고 그래서 경배드리기에 마땅한 합당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벨은 확신하고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자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마음자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도록 내버려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과 순종의 제사를 지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축근에 나오죠. 믿음과 순종의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에 대한 불신의 마음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겉으로는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두 사람의 영혼 상태가 극과 극임을 보실 수가 있으셨죠. 근데 가인이 화를 냈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6절의 말씀인데 가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자,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셨나요? 예,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어떤 모세법이 훨씬 이전이죠.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양심이 있어요. 사람의 양심으로 바르고 그릇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부분적이지만 아주 완전하게 그 양심이 온전하고 그런 것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옳고 그런 것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예, 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질서가 있는 나라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기에 올바른 것을 알고 그릇된 것을 알게 되는데 가장 올바른 것의 기초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와 같이 올바르고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세상의 다른 대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모두 다 어떤 대상에건 경배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경배드리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지금도 어떤 경배 대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인생을 맡기고 살면서도 나는 신이라는 거 믿지 않아, 나는 나를 그냥 의지하고 살 뿐이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경배 드리는 것은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일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며 그가 경배에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의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에 끌리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도 거기서 벗어나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치 않음으로 그에게 주신 양심을 저버리는 그 일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시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그들의 영혼에 맞이하고 섬기는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선택이 뭐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짐짓 가인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대상에 내어줍니다. 자기의 분노가 됐던 어떤 자기의 성취욕이 됐던 자기의 자존심이 됐던 그 대상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을 원했고요.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우리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클래식인데 이 제목은 기억나는데 이제 저는 내용은 기억이 이제 나지를 않아요. 여하튼 하나님 곁을 떠나 에덴 동쪽에 도시를 세워요. 이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께 반발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철학들, 그런 사상들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도시는요. 그래서 보시면 4장에 1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가인은 주님 앞을 떻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성경에서 계속 동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는 동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더욱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계속 동쪽이었고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그 동쪽으로 가다가 그 소돔성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사라지고 세상 도시에 불법이 합법화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창세기 4장 제가 말씀 읽고 있는데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다. 최초의 도시 에녹성이라는 도시가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에녹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들은 모든 인류의 어떤 최초의 어떤 그런 문명을 세워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음악도 시작을 하고 또 가축 농사 같은 것들을 시작하고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자들의 출발점이 되는 이런 사람들, 그런 도시 문명을 세워가는 전문가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에서 멀어지고 사람이 세우는 새로운 문명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일이지만 바벨탑을 세울 때 이와 같은 모든 기술이 축적이 되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명이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른 문명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한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후손들을 계속 세워갔어요. 이런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생활은 계속 되었고요. 잘 아시는 노아의 때까지 이릅니다. 노아의 때까지 이래요. 노아는, 노아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나시는 게 뭐죠? 노아? 방주. 그렇죠? 방주. 방주를 지은 노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모델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찌 보면은 노아 때와 참 흡사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노아도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아무도 홍수가 뭔지 몰랐어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던 것입니다. 참 노아의 그와 같은 순종,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 순종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그가 증거를 했나요? 방주를 지음으로.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뭐 이상한 것을 짓고 있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장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같이 묻어서 쓸려갑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요, 앞으로 있을 종말의 심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세상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런 거, 그런 게 뭐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와 같이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종말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주 크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다 방해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시편 24편에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있는데 한번 시편 24편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편의 3절에 보시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4절부터 나오는데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 어느 누가 감히 자기의 손은 언제나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감히 내 마음을 해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불가능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며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가인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의 문제가 뭐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마음 자리를 다른 대상에게 넘겨준 그게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여기서도 말합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지금처럼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던 때가 언제 있었는가 싶습니다. 대놓고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뭐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 그러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가는 그런 우상들이 참으로 많은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마음도 도둑질하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대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상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뭐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The Counterfeit Gods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뭐 팀 켈러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근데 이분이 우상에 대해서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조작된 신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뭐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위조 신들, 뭐 조작된 신들. 근데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얘기예요.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러니까요, 우상이 뭐 밖에 있고 그냥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자체가 팩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공장을 제조해내요.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냐면 원래는 선한 것들이에요. 성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유함이라든지 심지어는 가족들 다 선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보이는데 선한 것들로 보이는 것이 선함에서 더 축혀 세워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자리에 그런 것들을 앉혀놓는 거예요. 내가 다 성공하는 거, 내 가족이 더욱더 명예로운 거, 내 더 좀 물질의 어떤 안정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축혀 세워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그런 것들을 앉혀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 중심이 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인생 중심이 되게 만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오해요, 착각입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다. 존중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필요에서 존중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대신하는 자리에 있게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에서 우상을 제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세이프티, 안전과 나의 진정한 만족함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계속 공장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가요? 이 말씀이 어떻죠? 예, 저도 보면서 불편해요, 팀 킬러가. 그러나 예, 이건 뭐 사실은 성경은 훨씬 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 보면서도 좀 걸리는 게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유사품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세상 풍조 속에서 내 마음의 욕구 속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유사품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팀 켈러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우상들로 인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부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부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려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런 트랩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가 만약에 어떤 성공이라든지 어떤 그런 존경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대신 가족도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딱 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 교회는 불법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것을 합법이라고 그저 괜찮다고 여기기 시작을 해요. 그게 교회가 비정상화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그렇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작업은 이렇듯 그럴듯한 우상들의 마음을 주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해요.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말씀 한번 배우시죠. 유다서는 창세기 앞에 있습니다. 이 진짜 창세기 앞에 뒤져 가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요한 계시록 앞에 딱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다서 예, 9절입니다. 9절. 유다서 9절. 제가 좀 읽었지만 좀 간단하게 적은 거고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자, 이 천사장 미가엘이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이 악마는 바로 천사의 수장이었지만 타락한 사탄이죠. 이 사탄과 이 천사장 미가엘이 뭐를 놓고 논쟁을 합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왜 모세의 시체를 놓고요?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면 강력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일은 사람이 그냥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천사장이면은 한마디로 일축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런 어두운 세력을.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가엘이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권세예요. 최종 권세. 그러니까 천사장이건 이 악마건 서로의 그 권세로는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너를 막으시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좀 다른 얘기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 때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결코 우리의 이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우리 정서를 막 들추기는 어떤 그런 거에 너무 빠지시지 마세요. 감성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막 느낌이 좋고 뜨겁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막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내 감정의 농락지로 자유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흥분감을 막 느끼고 그랬다가 그 다음 순간 금방 그런 날 다음 날 그냥 쭉 가라앉는 일도 많아요. 결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지를 못해요. 물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회개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정세 변화도 따라오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뀌면 안 돼요. 이 세대는 점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권세, 최종 권세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진리에 눈 감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린 거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와서 이 우상과 연관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해요. 왜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면서 이 두 영적인 존재가 싸움을 벌이나요? 왜 그렇죠? 모세의 시체가 뭐길래? 그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일부에 볼 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일부 아실 거고. 뭐죠? 모세의 시체. 모세의 시체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물론 영적인 어떤 그런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지금 악마가 가로막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세를 말씀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예요. 우상의 문제. 모세 시체를 사단이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체를 우상 삼으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모세 시체를 가지고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빠지지 않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여기 있다, 모세의 영광이 여기 있다, 모세의 시신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것은 순간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잘 알고 그들이 이스라엘 받들던 자가 모세라는 것을 아는 사탄은 사람의 그 깊은 것을 엿보면서 우상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서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법과 질서를 부수는 일이 괜찮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주주주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그런 안정과 이와 같은 것들이 딱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못 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점점 더 조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이 보게 돼요. 교회 애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일들은 세상의 풍조와 별바른 다를 바 없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잖아요. 뭐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우상들이 우리 시대에 순진하게 순수하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 곁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사단도 가장을 어떤 가장을 하나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둡고 칙칙한 것만이 아니에요. 매력적인 그런 빛을 발휘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장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몰랐던 것에 빛을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욕구를 뭔가 채워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도록 뭔가 상당히 편하도록 만들어줘요. 영적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서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같은 공격인 것입니다. 간단한 예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믿고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맞춰버린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이나 믿음이나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내 마음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 이 주일의 반나절의 예배는 자칫하면 하나님 대신 해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반나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나절인가? 그것도 아니죠.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반나절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의무를 내가 해버렸으니까 어떨 때는 의무도 안 해버리고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단지 의무이기에 주일에 몇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된다면 가인의 예배처럼 되기 쉬운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의무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드리는 그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은 다른 것이 있고 의무로 그냥 해버리고 불편한 것만 떨쳐버리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상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성도님들 보시겠어요? 이렇게 매우 경건한 것인데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사단이 유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결을 지켜요? 계속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나 일생생활을 그냥 영위하는 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지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게 종교는 모두 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 법과 질서를 부수는 일이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는 일을 우리가 떨쳐버리게 하는 그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이 말씀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이 진리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했을 때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왕을 앞세우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외쳤던 이 찬송 노래였어요. 문아 열려라 하는 거예요. 성문아 열려라, 성전아 열려라. 왜냐하면 개선하신 왕이 오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한 가지 뜻이라면 더욱더 깊은 뜻은 뭐냐면 모든 이 세상의 문들이 열려야 되는 참된 왕이 있어요. 참된 영웅이 있어요. 참된 전쟁의 용사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문들이 다 닫히더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데 폐허가 되어가지고 문이 다 매몰돼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 의지하면 예수가 어떻게 하십니까? 열려라 하면 어떻게 되죠?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자꾸만 닫혀지는 문에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내 우상을 자꾸만 만들고 있어서 열기가 싫은 거예요. 주께 여십시오. 어떤 부분이든지 진정한 승리의 왕 대신 예수께 문을 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해도 왜 어려운 일이 점점 더 생기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게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도 답이 있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 그 어둠은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같은 일은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은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진정으로 계속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룩하시는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리를 다른 우상에 내어주지 않는 열쇠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자꾸만 우상을 내놓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내 만족과 그 다음에 내 안정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은 자꾸만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스크린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저 망가진 인형 머리? 예? 뭐라고 하셨나요? 제 머리 같다고? 아, 저 머리보다 훨씬 낫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봐서 뭐 이게 아무리 봐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답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걸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잘 아시는 거죠. 이게 저 수 넣는 거 있죠. 자수하는 뒤에 보면 이래요. 태피스트리라고 하는 것이죠. 앞은 어떨까요? 뒤는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앞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앞뒤 봐도 다 헝클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섬주섬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안 보여요, 순간에는. 그러나 모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기저기 우리를 터치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저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인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슨 시시프스의 어떤 그 신화처럼 그냥 올라갔다가 또 돌 떨어뜨리고 또 내려와서 다시 굴려 올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들아 열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된 삶을 대신해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추스려가지고 어떻게 좀 합쳐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 보면 모든 일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이지라고 털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일조차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여십니다. 최후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 구주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우리 살아남은 때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